아멘. 이제 정말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을 수확하고 그 수확을 정말 이렇게 누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넘쳐나야 될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넘쳐나야 될 열매가 부족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 피해로 많은 열매들이 떨어져 내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확을 해야 되는 농부들이 그 수확을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부터 최근에 일어난 이 배추파동 얼마나 정말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까? 배추 때문에 배추도 지금 배추가 많이 풍성하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비 때문에 배추가 나올 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안타깝고 또 공급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리고 보니까 대통령도 안타깝고 배추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열심히 수고를 해서 열매가 넘쳐나야 될 때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농부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 배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밭에 많은 배추가 널려야 될 때 7, 80%는 못 쓰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그 요번에 비 피해로 이제 저도 TV에서 그 열매들이 떨어진 거를 그 사과나무 열매, 배나무 열매 떨어진 걸 봤는데 농부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또 괴롭기만 할 뿐입니까? 실제로 열매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피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고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으면 뭔가 열매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안타깝지. 안타까울 뿐만이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이. 많은 열매가 생겨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필요는 한데 필요에 따라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괴로운 것이죠. 답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 혹은 성경 공부를 했으면 혹은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러면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이 노력하면 어느 시간 노력하면 다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1년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년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있고 3년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도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 열매가 열리기까지 몇 년이 필요할까요? 아니 그냥 한 해 사과나무 열리기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 걸리지 않습니까? 1년 열매를 거두려면 그래서 지난해 열매가 걸렸고 올해 열매가 걸렸고 그런데 사과 열매를 맺는 그 사과나무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있던 나무에서 접목해서 접목해서 걸릴 때는 사과나무가 3년이 걸린답니다. 접목했을 때 분리해서 그런데 씨에서부터 사과나무 묘종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나무에 이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13년. 13년이 있어야 그 씨에서 그게 커져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간단하게 이런 열매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나무에서 분리된 나무를 원할 것이냐 아니면 없던 것에서 새롭게 갖는 나무를 얻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도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엔 여러 가지 열매가 있고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열매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과나무를 보면서 스피노자가 한 말이 뭐냐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특별히 사과나무를 왜 말했을까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심으면 1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서 꾸준히 하루하루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꾸준히 이 일을 해나갈 때 그때 열매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겠다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각오로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네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제일 빨리, 제일 손쉽게, 제일 간단하게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믿음이라는 열매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한 번도 믿음을 갖지 않던 사람이 그걸 믿게 되기까지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제서 처음에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좀처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다 믿는 사람 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가 또 쉬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믿음이 첫 번째 열매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여기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신과 함께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에 이어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틀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운전을 잘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운전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에 우리 지혜 씨가 이제 최근에, 그나마 최근에 운전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격 씨가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운전하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이 덜컥 생겼나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하네. 운전 잘하네. 운전할 수 있네. 그럼 이게 믿는 거예요. 운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연습을 하고 연수를 하고 그리고 하니까 되네. 그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은 뭐냐? 그가 운전하는 차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영 씨가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혜 씨는 얼마 만에 그 차에 탈 수 있었나요? 빨리? 네. 편한 마음으로 언제 그 차에 탈 수 있게 되었나요? 아직도 편하지가 않아요. 몇 년 운전했죠?
네.
한 달. 두 달. 아직도 운전할 때 타기가 조심스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운전하는 거 보면, 2년 운전하는 거 보면, 그제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타세요! 할 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아, 운전 잘한다. 이건 믿음이고 확신은 내가 거기에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건 믿음이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그를 따라갈 때 그때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이것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까지 또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확신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진 다음에 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갖게 되는 열매가 충만입니다. 충만. 이 충만은 뭐냐 하면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확신에 있다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감정과 싸우게 됩니다. 감정을 넘어서야만 할 때 그제서야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운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운전 경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91년도에 이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그때는 연수도 뭐고 없었어요. 그냥 하여튼 학원만 다니고 운전면허 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91, 92, 93 그리고 처음 사고가 났는데 몇 년도에 사고가 났냐면 98년도에 사고가 났어요. 7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왜 사고가 났냐 하면 그 초보도 3년 내에는 사고가 안 난답니다. 3년 이후부터 사고가 난대요. 저는 7년 만에 사고가 났는데 처음 사고였어요. 언제 사고가 났냐 하면 조급해졌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빨리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서 새벽을 이제 가려면 1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나가야지 하면서 골목길에서 그냥 이쪽에 들어오는 차 있나 없나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휙 나가다가 그 새벽에 그 아무도 없을 새벽에 어쩌면 그때 맞은편에서 이게 이제 T자형 거리였는데 맞은편에서 어쩌면 그 차가 정확히 그때 나왔을까요? 정확히 부딪혀버렸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제 잘못이 됐습니다. 왜 사고를 냈냐 하면 조급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차를 탈 때 뭔가 진중함이 있고 내가 이건 살인흉기다 이걸로 큰일 날 수 있다 늘 긴장을 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7년 되니까 그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개인적인 형편에 이 조급함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정확히 사고가 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한번 나니까 그 다음엔 운전을 할 때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우리 또 사고 난 분 계시죠? 우리 윤태신 집사님. 엑셀을 밟아버렸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엑셀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콱 하고 부딪혀버렸대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운전을 한 다음에 처음 사고가 납니다. 그게 7년 만에든 혹은 1년 만에든 혹은 1개월 만에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한 지 한 몇 개월 만에 대형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고가 나냐면 차가 뒤집혀버렸어요.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드는 동일한 생각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신나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탁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막 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막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꽝 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운전을 그만두게 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것을 이겨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충만이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충만을 받게 되면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고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충만함, 그 충만함 속에서 그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감당이라는 열매입니다. 감당이라는 우리말의 이 사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일 따위를 맡아서 능히 해냄 혹은 능히 견뎌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감당이라는 것은 책임을 맡아서 이 책임을 능히 이겨내는, 능히 감당해내는 바로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운전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가는 큰 책임을 맡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태우고 그리고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사명감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낼 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으로 따지면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열매, 확신의 열매, 충만의 열매, 감당의 열매. 시간은 더딜지라도 어떤 때는 시간은 1년이 걸리고 어떤 때 시간은 3년이 걸리고 어떤 때 시간은 13년이 걸릴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쓸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열매가 맺혀줘야만 모든 사람이 기쁩니다. 자기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기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어디다 써먹을까요? 감당의 열매, 충만의 열매, 확신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우리 교회 속에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감당이라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은 전도입니다. 전도요. 전도도 감당하는 것이에요.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제 총신대까지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가에서 각 교회마다 나와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또 뭡니까? 그 커피 포트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물을 끓여서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정말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수준이 감당할 수준이 되나 하는 거지 초신자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냥 확신만 있는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걸 꾸준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견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라는 열매가 아니고서는 이런 교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열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일에 뛰어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생깁니다. 부딪히니까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것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만함이 있으면 이제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확신이 계속 쌓여갑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증거가 우리들의 마음에 더 많은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이 믿음,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예배.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열매가 있어야 이런 활동,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대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감당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충만히 필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수준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기본적인 열매, 우리들에게 정말로 있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며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 은혜로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사랑의 교회를 한 1년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근데 이 사랑의 교회가 참 신기해요. 예배실이 지하에 있는데 좀처럼 이 지하 예배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 아무리 준비를 하고 가도 이 지하 예배실에 가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꼭 어디를 가서 예배 드리냐면 어디 어디로 한참 가가지고 무슨 TV 앞에서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90년도 초반에 제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익숙하지가 않습니까? 이건 뭐야? 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 사람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다들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하 예배실이 작으니까. 지하 예배실이 너무 좁게 만들어놨으니까 좀 크게 좀 만들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지. 좁게 예배실을 만들었으니까. 그 규모에. 그러니까 늘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린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 다음에 일찍 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은 진짜 한번 일찍 가서 정말 지하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악착 같은 마음으로 지하 예배실을 정말 어떻게 일찍 가서 갔습니다. 가서 저는 놀랐어요. 지금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한 사람도 조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예배에 늦을 수가 없고 늦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간절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데 거기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 예배의 그 분위기만으로도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 어떻게 해서 그런 예배의 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단지 좁아서 그러면 우리도 시간 안 되면 문을 잠그고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를 더 좁게 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의 은혜가 될까? 예배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진실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경쟁뿐 아니라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믿음 위에 확신을 세우고 그 믿음 위에 충만을 세우고 그 믿음 위에 감당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갖고 그리고서 예배의 믿음으로 나오니까 그 믿음이 수준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딴짓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낙서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공상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이 예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게 상 주시는가 이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지각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딴 생각하지도 않고 혹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내게 이 예배를 드릴 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와 혹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혹은 심지어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어떤 사소한 흠까지 찾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을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설교가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것은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과나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사과가 그냥 땅에서 그냥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까? 사과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무슨 과정이 있지요? 사과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정인 것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이 갖고 싶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설교는 어땠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땠다 하더라도, 환경은 어땠다 하더라도, 때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 뭐 이쪽 팀과 저쪽 팀이 막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물난리가 나서 물이 나기도 하고, 교회는 또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 저런 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먹고 싶어야, 그래야 사과를 심지. 사과나무를 심지.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나무가 생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간절히 믿음을 좀 갖게 달라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정말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믿음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는 왜 이렇게 믿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을까요? 그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니까. 주님이 믿음이 있으면 너의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배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가 되고 간절히 바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때로 생겨나는 목표가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아까 그 아이의 아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문제이면서 목표입니다. 조금 더 앞서서 22절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저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냥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고 발작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나타낼 때에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가 귀신 들리는 것이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자녀를 데리고 학원을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자녀 손을 이끌고 학원을 좀 보내야 되겠다. 학교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떠셨나요?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습니까? 아, 이 학원을 다니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원장 선생님과 만나고 혹은 직접 가서 보고 우리 아이가 다니면 여기가 괜찮은 곳일까?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 학원을 다니는 것이죠.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그제서야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병원을 갑니다. 어떨 때 병원을 가나요? 이번에도 우리 허 집사님이 다치셨을 때 저는 처음에 뭐 삐인 줄 알았어요. 우리 허 집사님이 다쳤을 때 그냥 뭐 아무 말씀 없이 좀 부러진 것 같아. 아니 부러졌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냥 부러진 것 같아. 샤워하다가 넘어져서 부러진 것 같아. 근데 뭐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하여튼 씻고 갈게 하더니 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이러고 오신 거예요. 이제 손을 못 쓰니까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디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삐인 게 아니구나. 뼈쓰면 이게 튀어나올 리가 없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갈라져서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응급실을 찾아서 우리 사모가 그냥 병원마다 찾아다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동네에 다 응급실이 없어요. 아는 곳은 뭐 수리 중이고 혹은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통해 예배가 다 끝난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강남 성모병원을 간 겁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부러졌다.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게 안 빠져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이제 다시 맞췄다는 것이. 병원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병원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을 때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오실 때 마음이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제서요. 지난주 주일에는 하도 저도 그냥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안도가 되더라고. 병원을 갔다 오니까 안도가 되더라고. 자, 우리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 병이 났을 때 병원을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에 그럼 왜 오십니까? 똑같이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왜 교회에 오세요? 왜 예배를 드리세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상 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에게 상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졸려고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드릴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생각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기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믿지 않는 자가 태반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있지만 상 주신다는 것을 못 믿는 자가 태반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다. 우리 양지용 할아버님한테 상을 주시고 우리 임하봉 집사님한테 상을 주시고 우리 김영임 할머님한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믿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아비도 간절함으로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늦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올해가 안 된다면 좋습니다. 내년엔 불가능할까요? 내년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내후년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에 때로는 3년이 걸리고 4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려도 그는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는 것,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믿음 없는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애초에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라 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처음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다 오고 싶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아이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해서 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롤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언제부터 믿음이 없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오래 되었을까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된 믿음 없는 상황, 그 오래된 믿음 없는 상태를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이제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하시고 할 수 없으면 관두세요. 이런 말을 그냥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할 수 없으면 관두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 하면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리고 주어가 빠졌습니다. 한번 넣어주십시오.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능치 못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누가 능치 못한다는 것입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완성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네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나왔다면 상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절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예배를 드려봅시다.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드려봅시다.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눈에 환히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또 설교자가 잘하나 잘못하나 보고 있구나.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어떤 분은 오시더니 야, 이 교회가 명수가 몇 명이니 뭐 이 헌금이 얼마가 나오겠고 혹은 운영이 어떻게 됐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 왜 그걸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꽃도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왜 이 꽃을 봅니까? 이 꽃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속에 믿음이 더 커져가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자신이 그 믿음으로 넉넉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그 믿음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런 예배를 진실로 드리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찾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혔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으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까? 정말 믿었다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를 정말 부끄럽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나아가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상을 내려주시고 이 주간에 그 상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